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또 잘 보이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실제보다는 더 낫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들은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또 머리도 하고 또 액세서리를 걸치고 또 명품을 선호하기도 하죠. 남자들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외모에도 신경 쓰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또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조금 더 낮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실제가 없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할 때도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약하고 자기 신앙에 실제가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문제죠. 종교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또 그 경륜에 상당하는 신앙의 실제가 없다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높은 직분과 화려한 어떤 직책은 있는데 비해서 그것을 해낼 만한 영성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약점이자 문제이죠. 그보다 더 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 자존심이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가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하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성경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지식이, 즉 그 지식이 자기의 믿음을 크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실제로 잘 하지 못하는 그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가정하려고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뭐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골방에서 크리오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또 그러면서도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이 많은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이 올 때마다 손들고 기도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또 기도하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죠. 가장하는 사람은 실제보다도 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검은 천사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보통 천사와 같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한대요. 보통 일반 천사보다 더 빛나는 천사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항상 진짜보다도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죠. 진주도 가짜 진주가 더 빛납니다. 금도 오리지널 금보다는 이 맥기라 그러죠. 도금한 금이 더 빛이 납니다. 돈도 진짜 돈은 많이 써서 나갔지만 가짜 돈은 빳빳하게 더 새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장하고 외식하는 것은 자기의 실제가 그래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실은 남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숨기고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사단에게서 나온 속성입니다. 사단은 왜 자기를 속이겠어요? 자기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면은 자기 정체가 발각나니까, 들키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속이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된 속임수가 크면 클수록 남에게 나중에 더 큰 실망과 손해와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인 외식은 오늘 예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을 막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부지간에 또 습관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종교적인 외식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문제를 이런 기회에 해결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목표가 흠없고 점없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외식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사람들이 외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가장 핵심적인 책망의 포인트는 오늘 말씀하는 이 종교적인 외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막는 심각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오늘 바깥에 나가서 맛있는 뭐 저녁을 먹나 보다. 뭐 그런 외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뭐 그것도 외식이긴 합니다. 좋은 외식이죠, 그거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듣고 좋은 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외식이 아니고 전혀 다른 외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외식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좀 생각해 보면은 외식이라는 것은 고대에 연극을 할 때 연극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맡은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무대 연기를 하는 그 배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죠. 그럼 배우는 실제 자기가 아니지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해내는 사람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훌륭한 인격이 좋고 실력 있는 대학 교수 역할을 한다면은 나는 뭐 형편은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런 인격도 없지만서도 배우들은 해낼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인품이 훌륭한 모습의 가면의 얼굴을 쓰고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배웁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외식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죠. 연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얻고 인기 탤런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인격 아닌 형편없는데도 그 연기 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배우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왜 외식을 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외식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어야 될 실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연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대사에 나오는 인망이 훌륭하고 또 실력이 좋은 교수라 그러면은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교수가 나와서 연기하면 그 배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기를 일부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신앙에 실제로 믿음이나 영성이 있어야 되는 줄 내가 아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적인 외식으로 그것을 포장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 맡은 직분을 신앙을 연기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죠. 그 신앙은 실제는 아니에요. 연기할 뿐이에요. 이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예배의식이라는 연기를 해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도 훌륭하게 예배 때 앉아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연기를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서도 아주 은혜 있는 것처럼 황홀견에 빠져서 찬양이라는 연기를 해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소감을 쓰라고 하면은 소감을 아주 자기 자랑하는 자랑것만 자랑거리만 아주 훌륭한 소감 간증거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기 문제는 하나도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또 그런 훌륭한 연기를 통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칭찬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실제로는 믿음도 안 따라가고 인격도 정말 실제로는 형편도 없고 영성도 없으면서도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그 훌륭한 연기력, 저 충성되고 헌신되고 성실하게 또 사람 보는 데서는 아주 겸손한 표정으로 나이스하게 행하는 그걸 통해서 뭐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면 인기가 있으니까 투표돼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또 리더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아요. 연기 덕분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에 대한 상처가 있고 지위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 기준은 있는데 다른 친구나 동료에 비해서 자기가 그렇지 못하면은 그 열등감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행동합니까? 과대한 사치를 하고 허풍을 치고 이런 모습으로 외식을 하죠. 자기 실제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안에 실제가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대로 살면 되지 외식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부자 같으면 그냥 부자로 살면 되지 뭐 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으니까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어도 자기 실제를 인정하면 되는데 없으면서 자기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그 허영심 때문에 외식이라는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 앞에 자기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또 자기가 하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간절히 읽고 듣고 이런 문제 없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반대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허영심이라는 외식을 하게 되고 이제 점점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렁은 좀처럼 나오기 힘들게 되어 있죠. 왜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많이 외식을 해놨는데 많이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것이 다 내가 연극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점점 자기 수렁에 빠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훈련 받을 때 한 형제가 아주 은사가 많아요.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실력도 있고 아주 헌신되고 충성돼서 모든 사람이 다 그 형제를 좋아하고 리더를 세웠어요. 그런데 졸업 때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제가 편지를 한 장 딱 그 우리 목사님한테 딱 놔두고 사라졌어요. 졸업 예배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운 예배인데 리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편지는 다 안 읽어봤지만 그 목사님이 그 한 대목을 얘기해 주세요. 뭐라냐? 연극은 끝났다. 실제입니다. 연극은 끝났다. 그 말을 쓰고 사라졌어요. 4년 동안 그 형제는 연극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부부가 집에서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각방 쓰고 뭐 그걸 인정하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리더 같으면 인정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면 그걸 감추려고 하면 외식하게 되잖아요. 교회 올 때 서로 다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 잡기 싫은 손을 억지로 잡고 표정 관리를 하고 어색한 표정에다가 웃음을 지으니 그 좀 이상하잖아요. 남이 볼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즉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많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협박합니다. 절대 셀에 가서 내 얘기 하지 말라. 내 얘기 하는 날은 끝장이다. 나는 절대 교회도 안 나갈 것이다. 협박, 공갈, 선포합니다. 남자들의 최고 무기는요,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 누굴 나가겠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나가주는 식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자기 아내가 말하기 전에는 그 남편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왜? 교회 와서는 남자 세례 가서는 아주 훌륭하게 아주 품이 있는 말로 아주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그 아내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추인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은 엉뚱한 사건을 통해서 만민 앞에 다 드러나게 하는 사건을 만들죠. 왜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의 실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내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도 실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신앙을 해야지 유익이 없는 신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유익이겠습니까? 궁극적인 유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입니다.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의를 행하는 게 뭐겠어요? 이것이 외식이죠. 이것이 가장하는 것이고 연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의 상이 없어요. 계산을 바로 해야 됩니다. 계산을 바로 해야 나중에 낭패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문제는 해결하는 게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식하는 문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냥 셀 모임에 나가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면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외식하면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연약한 허물을 빛 가운데 드러내므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외식하는 사람의 실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외식은 배우가 하는 연기라 그랬습니다. 자, 배우는 무대 위에서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자기 맡은 역할이 끝나면은 이제 본래 자기 생활로 들어갑니다. 연기가 끝났기 때문에. 즉, 외식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과 그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집에까지 와서 교회에서 하던 연기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직장에 가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다른 데 가서도 이제 교회에서 하던 연기를 계속하지는 않지요. 그거는 이제 무대에서 하는 일이 끝나면은 직장이든 집이든 캠퍼스든 그런 데 가서는 이제 자기 원래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사는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삶이에요. 연기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연기하느라고 누르고 참고 인내했던 그 모든 감정을 연기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가족들에게 혈기로 풀고 또 다른 것으로 푸는 시간을 가지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런 연기를 마친 사람은 집에 와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집에 와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가족들을 부리고 시키고 자기는 군림하는 삶을 찾습니다. 왜? 연기가 끝나고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연기하느라고 억제된 삶, 또 자기를 부인한 삶을 그런 육신의 것을 오히려 집에 와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 예배도 끝나고 셀 모임도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 피곤하다, 힘들다. 오늘 예배도 드리고 또 청년 예배도 드리고 셀 모임까지 하고 또 부서까지 너무 피곤하다. 그 말을 하면서 그가 집에 와서 뭘 합니까? 오자마자 피곤하다 하면서 TV 켜고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고 켤 수 있는 것은 다 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냉장고 문을 열겠죠.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걸 피곤한 몸으로 들어가서 잘 줄 알았는데 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육신이 깨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자기 일은 오히려 그 피곤을 푸는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영이 속한 일을 해야 힘을 얻고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집에 왔어도 말씀을 읽거나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하거나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찬양하라고 기도할 때 오히려 힘을 얻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기에게 피곤을 주는 것이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와 TV로 새벽까지 하는 것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연기 생활을 하고 본 생활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제 삶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은 하나의 연기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아는 거, 지식 이런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말로는 찬양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성경을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는 못한 큰 문제가 있죠.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할 수는 있지만서도 입술로 따라하고 곡을 맞출 수는 있어도 그 찬양이 자기 영혼을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풀어주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능력으로 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지식도 있고 다른 재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서도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장하려니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이제는 이런 종교가 주는 피곤과 힘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여기 13절과 14절, 15절에서 한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심각한 죄를 말하고 있죠. 15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을 다르게 표현했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 없는 말을 전도하고 생명 없는 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는 구원받고 변화되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수록, 그런 사람이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수록 천국 문을 닫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기도 하나 그런 사람들의 성경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이 죽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하면 정통 종교인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들이 율법주의로 천국 문을 닫는 설교를 하고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성경을 맡은 랍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랍비 학교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 또는 구약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듣고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더러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점점 구원의 마음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랍비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구약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한 군데만 말해도 이사야서 53장 그 구절은 아주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고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그냥 혼자 읽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랍비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물론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53장 말씀 성경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가려놓기도 한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식의 열쇠,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지금 닫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닫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고 저렇게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갈 때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 교회에서 입는 옷과 또 직장과 캠퍼스에 입는 옷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교회 갈 때는 교회에서 필요한 외식하는 옷을 입고 가라, 입고 가서 좋은 일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셀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그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예배도 끝나고, 셀도 끝나고, 교회 활동이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옷을 불편해서 못 입고 있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는 본래 입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럼 본래 입던 옷으로 갈아입으면 본래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하고 막일 그런 거 하기가 좀 그러죠.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정장을 하고 그렇기는 힘들어요. 정장을 하면 정장을 한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예배 때가 아니면은 정장하기 싫어요.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또 성도들이 보면은, 어이, 목사님 옷을 아주 자유롭게 입으시네요. 또 한마디 하면 위축이 돼. 난 사실 교회에서도 좀 청바지도 입고 오고 싶은데,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제가 용기를 못 가져요. 근데 아무리 넥타이를 메고 이런 사람도 예비 군복을 입혀나 봐봐. 예비 군복을 입으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자유로워요. 옷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옷이 중요해요. 옷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게 만드는 거거든. 사람의 행동을 풀어주기도 하고, 제약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은 교회에 올 때는 종교의 옷을 입고 와요. 그게 외식의 옷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집에 원래 자기 옷을 입어요. 그럼 종교적인 옷을 입을 때는 종교적인 일을 잘 할 수 있지만 또 집에 와서는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새로운 옛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자기 일을 하게 되죠. 하던 대로 교회에서는 절대 혈기 안 낸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혈기 내고, 교회에서는 아주 겸손하게 한 사람이 집에 와서는 아주 완고하고 교만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게으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던 사람이 집에 와서는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생활을 하고. 이게 세상에 속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교회에서 하던 경건은 연기용일 뿐이고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합니다. 주일 말씀 금방 들어도 집에 가는 사이에 옷을 다 벗고 집에서는 옷을 벗고 나자마자 교회에서 하던 것은 다 끝나고 치워버리고 자기 옷을 갈아입고 자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옷이라 그러면은 교회 갈 때도 그 옷을 입고 집에서도 그 옷을 입고 직장에서도 그 옷을 입으면은 뭐 집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기도 천국을 천국 문을 닫고 가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것이 그들의 화가 주어지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사람 막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집에 와서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보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 집에서 그런 행동을 가장 가까이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 가족들일 겁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요 부모들 다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자녀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외식하는 남편, 그런 이중적인 아내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보겠어요? 자기 남편과 아내가 가장 잘 알죠. 집에서 옷 갈아입고 하는 것을 셀 리더나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기 가족들만 알죠. 그럼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는 부부가 서로 신뢰가 생기며 서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쉽지 않겠죠. 존경이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판단이 되기 쉽고 멸시하게 되고 비웃게 되고 무시하게 되겠죠. 이게 부부 사이를 어렵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부가 깊은 무슨 영적인 교제를 하겠어요? 속마음을 나누겠어요? 신뢰가 안 되는데. 또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마찬가지죠.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중직을 맡고 리더라고 존경을 받는데 가정에서 자기 부모의 모습은 전혀 딴 모습. 그런 자녀들의 눈에 부모를 향한 어떤 존경심이 생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쉽지 않겠죠. 자녀들도 다 주일학교에서 보고 듣는 것이 있고 중고등부에서 말씀 듣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자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자녀의 마음에 남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실망과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그런 자녀들 속에는 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항하게 되고 부모와 관계가 어려워지고 존경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녀는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죠. 더 이상 그런 교회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는 그런 자기 부모가 다니는 교회라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릴 때야 부모가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주일학교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지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틀립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찬양을 따라합니까? 올 때도 한 바퀴 삥 둘러서 예배 시작 30분 후에 오고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왜 부모에게 야단 안 맞기 위해서 예배 참석했다는 도장을 찍기 위해서 와서 장난하고 졸다가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는데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신앙을 바르게 할 아무 동기와 의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모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니까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나오긴 하지만 이제 커서 대학을 가거나 더구나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면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교회를 비난하는 안티 세력이 주로 그런 사람. 결국 그 부모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녀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 아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다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면은 교회는 가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겠죠. 보는 본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신앙하라, 성경 읽으라, 예배 지각하지 말라, 찬양을 열심히 하라 하면서 교사가 자기는 맨날 미디어에 빠지고 학생들은 미디어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자기가 하고 학생들은 지각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맨날 지각하고 자기 문제가 아니죠. 어느 날 그런 모습을 보는 학생들의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선생에 대한 불신과 실망과 회의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행동이 자기 개인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네가 못 들어가게 막는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반대로 행하는 교사와 리더를 볼 때 그 실망과 분노가 생기겠죠. 속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 한 영혼의 한 학생에게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게 실족해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이상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은 저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장난삼아 그냥 내 기분 때문에 대충 내 육신대로 행하지만 그런 나를 보고 그런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은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저 죄가 저리 큽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피값을 지불한 예수님 편에서는 천하보다 값진 영혼이거든. 그런데 그런 영혼을 내가 실족하게 하면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뭐 좋은 행동으로 실족하겠습니까? 정직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위선적으로 하는 행동이 남의 마음에 걸림이 되죠. 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말이야. 이건 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속성이거든. 숨기고 거짓되고 정직되지 않고 감추고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속성을 내가 품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단이 쓸만한 미끼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사단이 그걸 악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남의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게 되고 교회의 거침돌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남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는 이런 선한 일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면은 그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미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반드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넘어뜨리는데 실족하는데 교회를 넘어뜨리고 다른 영혼을 넘어뜨리는데 쓴단 말이죠. 그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채 감추고 속이는 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까지 왔는데 세상도 아니고 교회까지 와서 내가 세일 모임에 가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제적인 문제, 심지어는 나의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나누겠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냐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즉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 갈 필요 없어요. 병 있는 사람만 가야 돼요. 그게 병원이에요. 의원이 누구한테 필요했냐 말이죠. 병든 자에게 필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옆에 앉아서 의사가 당신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런데 그걸 숨겨요.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긴다고 말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을 한다 해보세요. 병 없는 것처럼.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넌센스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 병원까지 와서 의사까지 만났는데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병을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치유받는 게 중요합니까? 혈루병 여인의 12년 동안 자기 혈로 흐르는 이 부인병을 남자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죠.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치유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드러내게 하셨죠. 교회는 누가 오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의인들은 안 옵니다. 교만해서 안 와요. 죄인들이 옵니다. 그럼 너도 나도 다 죄인이야, 교회 온 사람들은. 그런데 죄인인데 세일 모임에 가서 죄 없는 것처럼 늘 자기 잘한 거 자랑하고 자기 칭찬할 거 자랑하고 자기 좋은 거 자랑하고 죄 없어. 그런 사람은 사실 교회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죄를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건 말 못하고 자기 자랑거리만 자랑한 것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죄는 없어집니까? 갈수록 더 심각하게 골마지는 거예요. 나중에 터질 날이 있겠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까지도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셀 모임에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줬는데도 딴 사람은 다 자기 문제를 오픈해서 교제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받는데 자기 자신만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딴 사람하고 다르다는 생각으로. 의인은 예수님 만나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도 셀에서 자기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하고 계속 감춘 채 다니는 그 자체가 짐이고 부담이고 고통이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고 겨우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으로 집에 돌아오고 그런 괴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외식하는, 위장하는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내는 연기자가 갖는 고통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그니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죠. 거짓말을 행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저게 종교인들이 갖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는 말을 하죠.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랬습니다. 어둠을 해결하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는 즉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다른 지체들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되죠. 외식하는 사람과는 교제가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은 감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낼 때 그 세력이 없어집니다. 건강한 신앙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되고 얽매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혹시라도 이런 힘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온 그 가면을 벗고 이제 고달픈 연기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속박된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을 믿고 자유한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